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며 말씀과 찬양으로 마음을 채우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은혜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첫 곡으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듣고 오셨는데요. 우리의 삶이 늘 찬송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내 마음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귀한 이야기를 나눠주실 엄지아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저는 엄지아자매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아자매님, 오늘은 성경 속 부부 이야기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입니다.
와, 성경에 부부가 함께 등장하는 인물은 많지 않은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늘 함께 언급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동역이 잘된 부부였다는 뜻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이 부부를 묵상하며 함께 듣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남조선 찬양 중에 기대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를 좀 읽어볼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예수님 한 분으로 형제자매가 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함께 듣고 오셔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선
기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라는 가사가 오늘 주제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서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며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섬긴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이 부부는 로마에 살던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명령으로 로마에서 추방된 후 고린도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와,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이 부부에게도 필요한 사람을 정확한 시기에 만나게 하셨네요.
맞아요. 그들은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함께 살며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죠. 복음 전도도 말씀 가르침도 때로는 교회를 자기 집에 세우는 헌신도 이 부부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먼저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성경에서는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온다는 건 뭔가 특별한 역할이 있었다는 뜻일까요?
네. 학자들은 브리스길라가 아마도 신앙적으로나 지도력 면에서 더 두드려진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굴라는 그걸 전혀 시기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서로를 세워주는 부부, 동역자였던 거죠.
부부가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등하게 헌신했다는 게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하나님 나라 부부예요.
그렇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공간을 내어준다는 것은 큰 헌신이 필요한 것인데 말이에요. 아낌없이 베푸는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정말 든든한 동역자였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든든한 동역자를 만나고 또 우리가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남편과 마음이 하나로 딱 모아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각자 생각도 다르고 의지도 다르니 늘 조율이 필요하더라고요.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한 방향으로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면 같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신앙보다는 서로의 조건을 보면서 사람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통해 가정을 통해 흐르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잘 맞는 한 방향을 바라보고 걸을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내 맘 찬 가족 여러분들도 혹시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배우자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미 가정을 꾸리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역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부부도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기대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가정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가정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지하자매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또 다른 사역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단지 바울을 돕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을 보면 말씀은 열심이지만 지식이 부족했던 아볼로를 따로 불러서 가르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정말 놀랍죠. 당시로서는 쉽지 않았을 여인의 가르침도 하나님 안에서는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여러 번 사도 바울의 인사 속에 나의 동역자로 언급되어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와, 저런 도운 게 아니라, 그저 도운 게 아니라 바울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았던 부부군요. 그 헌신의 깊이가 얼마나 컸는지 상상이 안 돼요.
그쵸. 오늘날의 우리 부부들 공동체 안에서의 동역 관계 속에서도 이 부부처럼 서로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된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특히 결혼 생활에서 동역자의 개념은 꼭 부부에게만 국한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요?
아멘입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는 삶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동역자의 자리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서로 다른 성격, 다른 배경이지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걸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의 장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동역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인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들으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주도 평안하시길 소망하며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사무엘 형제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몇 주 동안에 저희가 죽음인가 네. 부활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오, 참 이게 삶을 은혜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좀 불평과 막 이런 문제들이 많이 보이다가도 죽음 앞에, 죽음이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 신기하게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큰 문제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참 평안이 생겨나고 소망이 생겨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은혜스럽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시편이 대부분 다 다윗의시인데 모세의 시도 있거든요. 네.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하죠. 살아갈 나를 계수할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얼마 남았지? 이틀 남았나? 3일 남았나? 근데 사람들이 이거 안 세워보잖아요. 그렇죠. 세워보는 사람들도 있고
네.
이제 병원에서 당신 앞으로 얼마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나 앞으로 한 달밖에 못 사네. 이제 이것을 세게 된 자들은 사실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29일 남았네, 28일 남았네 이렇게 남은 인생을 세어가다 보면 사무엘 형제님 이야기 한 대로 보면 죽은 날을 생각하다 보면 네. 사람이 굉장히 그동안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살아갈 계기를 얻게 되죠. 물론 전부 다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요거밖에 안 남았네. 에이, 좀 더 뭐 즐겨볼 거 없나? 뭐 이런 사람들도 덜어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죽음을 생각할 때 조금 태도나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죠. 뭐 성도는 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아, 그러셨군요. 이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경건해지고 차분해지고 그러셨군요.
네, 그것도 강의 학교가 주는 지혜이고 네. 유익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진짜로. 네. 지난주 배운 내용을 먼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성경이 하늘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에서 세 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것 시작해가지고 축복받은 자들의 장소를 의미한다라는 것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곳을 이 세계와 눈에 보이는 하늘 바깥의 광활하고 밝고 깨끗하고 영광된 공간. 네, 그렇게 설명하죠. 또 하나님과 축복받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 또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영광스럽게 드러내시는 곳. 뭐 다르게 말하면 복된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전하시는 곳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 하늘에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했을 때 주의할 것이 무엇이었나요?
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장소 속에 포함되어 계신다거나 그 장소에 제한되어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말의 의미는 그분이 거기서 자신의 영광을 복된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전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은 이제 영이니까 어떤 네. 공간에 속해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은 그 축복받은 자들의 장소, 바로 그 하늘을 또 뭐라고 말하기도 했나요?
네,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새 세상, 새 하늘, 하늘의 예루살렘, 낙원, 아브라함의 품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올라간 곳이나 바울의 3층천, 셋째 하늘이라고 부른 곳도 바로 그곳이고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하늘, 곧 그곳이 바로 세 번째 의미의 하늘입니다.
네, 다음으로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축복받은 자들의 장소인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왜 우리에게 알려줄까요?에 관해서도 짧게 살펴봤는데요. 왜 알려주시죠?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사라지거나 하신 것이 아니고 참 사람으로 하늘에 영원토록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아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어느 곳으로 나아가야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온갖 우상 숭배를 이제 피하게 되는 방법을 알게 하시기 위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면 우리가 막 딴 생각 많이 하거든요. 주님을 생각할 때 아니면 다른 존재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되니까 아예 이제 하늘로 바로 그곳으로 이렇게 알려주셨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려가셔서 당신과 함께 살게 하실 우리의 그 본향, 본래 고향을 알게 하시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 살펴본 것은 46문의 두 번째 주제인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식으로 하늘로 올라가셨는가였습니다.
먼저는 그의 인성에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둘째로는 국지적으로 육체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정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진짜로 변화를 통해서 자신의 인성을 낮은 곳으로부터 더 높은 곳인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셋째로는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도록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육체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정말 제자들에게 보였습니다. 또 그들이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까지 그분은 계속 올라가셨죠. 사도행전 1장 이런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고요.
넷째로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당신의 신격의 능력으로 그렇게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다섯째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후 40일째 되는 날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바로 올라가시지 않고 40일이나 지난 뒤에 올라가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죠? 예, 당신의 부활에 대해 또 진짜 인성에 대해, 진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확실한 증거들을 주기 위해서 그러셨죠. 그래서 생선도 이렇게 드셨잖아요. 실제로 부활 후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과 여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부활이 진짜야 이걸 증명해 주셨죠.
주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바로 올라가시지 않은 또 다른 이유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나라에 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 우리까지도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되었죠.
네.
그러니 주님께서 부활 후 40일이 지난 뒤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우리를 위한 유익도 있다라고 우리 사무령제님 말씀해 주셔서 많이 은혜가 되셨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배웠던 내용을 짧게 마치고 유리문답 제46문을 계속해 가겠습니다. 질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을 그대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답은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하늘로 취하여지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속 계시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식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지난주 다섯 번째까지 했었는데 여섯 번째, 그분은 심판의 날 이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시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셨다입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3장 21절, 요한복음 14장 3절,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그 아주 짧은 문장을 구체적으로 성경의 근거에서 말하면 이 여섯 가지 정도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에 대한 반론이 있어요. 사무령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하늘 저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승천은 장소적인 이동이 아니다, 입니다.
네, 뭐 물론 하늘 너머에는 자연적인 장소는 없습니다. 그러나 형이상학, 그러니까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고 뭐 귀로 관찰하고 손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이 현실 너머에 있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뭐 그게 이제 형이상학인데 뭐 철학적인 이제 말인데 그런 의미로 보면 초자연적인 장소 혹은 하늘 위의 장소가 있습니다. 삼일 형제님,
네.
혹시 어린 왕자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진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가 있고 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확실히 존재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네.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도 눈으로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요. 삼일 형제님이 학교에서 어떤 여학생이 초콜릿을 줬어요.
네.
그러면 기분이 좋죠.
너무 좋죠.
예,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왜죠? 독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남아서 준 거니까.
아.
네. 그냥 남아서 준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다가.
아, 아닐 겁니다.
아.
아닐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아닐 겁니다고 했을 때는 그 자체보다 나를 사랑하니까 준 거지. 진짜는 초콜릿을 줬느냐라기보다는 사랑해서 줬느냐 아니면 먹고 배불러서 버리기 싫으니까 그냥 줬느냐. 진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 그렇죠. 네. 매우 중요한 건
그래서
네, 뒤에 있네요.
어쩌면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다라는 말이 이 하늘과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들어맞는 말인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존재하긴 해요.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나 그곳이 어디 있는지 어떤 식의 장소인지 우리의 지금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네. 우리는 성경의 선언들에 따라서 그런 곳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 하늘을 말하고 있는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사도행전 1장 2절, 골로새서 3장 1절, 빌립보서 3장 20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아멘. 분명히 어느 곳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라고 말하죠. 거기. 나 거기 있을 테니까 거기로 와. 분명한 장소죠. 예. 말씀에 이러한 선언들, 뭐 그리로. 거기로부터 이런 표현들은 특히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그 하늘, 눈에 보이는 하늘 위에 있는 그 하늘, 그게 진정 어떤 장소, 하나의 장소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또 다른 반론이 있네요. 사무령제 읽어주시겠습니다.
반대의 명제들은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의 사실이 상실되어 버리고 만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라는 조목과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조목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조목을 비유적인 것으로 뜻하여 취하여 그의 나자짐의 마지막 단계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면 그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조목 역시 비유적인 뜻으로 취하여 어떤 장소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위험에 오르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입니다.
네, 조금 뭐 반론이 긴데 쉽게 말하면 그거죠. 진짜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늘같이 높아지셨어. 뭐 그런 거예요.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데
네.
뭐 살펴보죠. 일단 주전제 있잖아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전제.
반대 명제들은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거 말씀이시죠?
아 예예예. 예. 그 첫 문장은 단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때 제시되는 설명이 믿음의 조목들이나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모순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반대 명제들은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전제가 있어야 돼요. 자, 이 단서를 넣어 생각해 볼까요? 어떤가요? 반론의 이 주전제에 모순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관련한 조목을 뭐 그동안 계속 우리가 말해왔지만 성경은 구체적이고 특별한 어떤 장소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사도행전 1장 11절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건 어떤 특별한 장소로 말하면서 그 하늘 이렇게 하죠. 반면 지옥 강하는 어떨까요? 지옥으로 내려가신 것. 이건 실제로 지옥이라는 장소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죠. 최고의 고통, 즉 영적인 강화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은 하나는 실제적인 장소이고 하나는 비유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우리가 지옥 강화 때 배웠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건 정말 마귀들이 갇혀있는 지옥에 가신 거냐? 아니다. 그분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한 것이다. 그거였죠. 그건 비유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실제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승천을 지옥 강화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볼 수 없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반론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조목과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조목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반대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지옥 강화는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에 관한 마지막 단계이지만 승천은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것, 그러니까 영광에 관한 마지막 단계가 아니기 때문일까? 모르겠네요. 이거.
맞아요. 맞아요. 예, 바로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높아지는 것을 다른 말로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는 것은 어디까지 낮아지셨냐? 지옥에 가는 고통처럼 낮아지셨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높아지시잖아요. 어디까지 높아지셨나? 하늘까지 높아지셨다?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것,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 마지막 단계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성부의 우편에 앉으심이에요. 그러니까 낮아지심이나 높아지심에 관한 반대를 말하려면 지옥 강하와 승천이 아니라 지옥 강하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반론은 이런 면에서도 잘못된 주장인 거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반론에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최상의 위엄에 오르셨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이 주장은 승천을 하늘로 올라가신 걸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같은 자리에 놓는 것으로 이해하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분의 참된 인성에 관한 다른 모든 조목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거죠.
예, 이건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예전에 배웠던 것들과도 이제 연관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누구를 볼까요? 그리스도를 보죠.
네.
그런데 그리스도의 손에 못자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에 옆구리를 넣어봐라, 손을 만져봐라 하셨잖아요.
네.
하지만 피 흘리셨을 때의 그 비참한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화롭게 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은 그때 만져봐 했을 때 그분 자체는 인성이라고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를 딱 만나면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눈으로, 어떤 모습으로 보여요? 바로 사람이신 그분으로 보여요. 사람이신 그분이 계속해서 사람을 대표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게 중보예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같은 자리에 놓게 되면 인성은 사라져버려요. 그 순간 중보자가 사라지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최상의 위엄으로 오르셨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사실은 모든 구원과 중보자의 이 개념이 사라지게 돼요. 네. 뭐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네. 중간중간 설명을 하면 되니까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인성도 계속 존재해야 된다. 그리스도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도 지금 이제 하늘에 계속 존재하십니다. 자 이렇게 46문을 마치고요. 47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47문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답은요.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성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땅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에 관해서는 관련해서는 어느 때도 우리에게서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입니다.
네, 사무엘 형제님 편재론자들이라고 아시나요?
우주의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맞아요. 이 요리문답 47문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편재론자들 이 사람들 입장에서 제기하는 반론들이 있거든요.
네.
그 반론을 한번 예상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답할 것인가 그 내용이에요. 자, 그들이 어떤 반론을 할 것으로 예상돼요?
뭐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가 하늘에 올라가셨다라고 해서 그가 그의 인성으로 더 이상 이 땅의 모든 곳에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편재론자들인데 그리스도 편재론자들이야? 그러면 뭐 항상 계시겠지. 누가? 그리스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리스도는 떠나지 않았어. 이 땅에 계셔. 뭐 이런 주장을 하겠죠. 살펴보죠. 일단 그리스도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나?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게 약속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말씀에는 맞네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제는 맞아요. 그런 약속을 하셨으니 지금도 있다. 자, 지금도 있다 이 결론. 어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너무 다르게 비약되어 있습니다. 잘못되게 강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그분의 위격 중에서 신성에 해당하는 속성과 연결시켜서 이해해야 할 내용이라는 거죠. 그분에게는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영원히 함께 있을 게 이건 그분의 인성이 아니라 신성과 관련되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잘못되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관련 구절을 읽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도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실 기 전에도 하나님과 하늘에 계셨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걸까요?
그거는 당연하게 그분이 신성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죠.
신성에 따라서는 하늘을 비롯해 어디에나 계시고 또 당연히 성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편재론자들을 향해 우리는 먼저 다음과 같은 성경의 말씀들을 확실히 일러주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분명해라고 해야 합니다. 어디냐면 요한복음 14장 28절, 1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11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것 봐라.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은 그 두 본성들이 한 위격 속에 신비스럽고도 놀랍게 또 분리되지 않도록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합된 두 본성들은 그리스도의 위격의 본질을 이루죠. 그래서 두 본성 중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와 분리되면 그것은 파괴되고 맙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각각의 본성은 그 자체의 고유한 속성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서 서로 구별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금 긴데 천천히 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은 그의 위엄과 섭리와 말할 수 없는 은혜에 따라서 성취된다. 그러나 말씀이 취하셨고 그것에 따라서 그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고 유대인들이 붙잡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십자가에서 끌어내렸고 스마포로 감싸서 무덤에 장사 지냈고 또한 부활 이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보인 바 된 그의 인성에 따라서는 그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지 않으실 것이다. 왜 그런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육체로 거하시며 함께 지내신 후에 그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게 되신 것을 그들이 봄서 그들이 몸소 보았기 때문이다. 입니다.
제가 계속할게요. 그는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또한 그의 위엄의 임재에 따라서 여기도 계신다. 그의 위엄의 임재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은 것이다. 아니면 이 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다. 그리스도는 그의 위엄에 따라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지만 그의 인성의 임재에 있어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 교회는 그의 인성의 임재에 있어서는 단 며칠 동안만 그렇게 있었고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만 그를 감지하며 육체의 눈으로는 그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첫째, 그의 영과 신격으로 함께 하시고 둘째, 우리의 믿음과 또한 우리가 그를 바라보는 바 신뢰로 셋째, 상호간의 사랑으로입니다.
또 있어요. 넷째, 그의 인성과 연합함으로. 아니, 인성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어떡해요? 어떡해요? 예, 우리 속에 계신 성령과 그의 안에 계신 성령이 동일하죠. 그와 우리를 연합시키시죠? 예, 그렇게. 또 다섯 번째, 완성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예,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나는 함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47문을 이렇게 짧게 마치고 48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8문. 그러나 어디든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그의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이 두 본성들이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까? 답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제한을 받지 않고 편재함으로 그가 취하신 인성의 영역을 뛰어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이 이 인성 속에 있고 또한 인격적으로 인성과 연합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입니다.
48문의 질문과 답이 역시 방금 전 앞에서 했던 47문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편재론자들의 제기하고 싶어하는 반론과 그것에 대한 성경적 답이죠. 뭐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육격 안에 있는 이 두 본성은 불가분리,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관계로 연합되어 있지 않느냐. 아니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신격이 어디에 있든 거기에는 반드시 그의 인성이 있지 않겠느냐. 자, 어떤가요?
글쎄요. 두 본성들이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연합되어 있는 것은 맞으나 각자의 속성들은 여전히 구별된 상태에 계시죠. 하지만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이 모두 무한해서 어디든지 있다면 인성의 속성이 신성의 속성으로 변화한 게 되고 말 것이므로 그러진 않으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역시 이제 그리스도 편재론자들의 재반론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8문이죠. 그러나 어디든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그의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이 두 본성들이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알아본 것 중에 나누실 만한 것이 있을까요?
네, 확실한 것은 우리의 머리가 다 이해됨으로 믿는 분이 신이 아니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가 다 이해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의 신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좀 배운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의 이 교리는요, 성경에 기록된 걸 그대로 이해하고 믿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머지 모든 것들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믿어지죠. 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이제 끌어서 맞춘 거니까 그대로 이제 이해를 하면 다 믿게 돼요.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